에베소서 49번 메시지 그리스도를 배움의 요약.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생활의 조건을 다루었습니다. 그 조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생활이란 진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요. 은혜에 따른 생활의 문제입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그리스도를 배움의 요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요약은 그 기본 요소들인 진리와 은혜, 또한 그 기본 인자들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과 마귀를 포함합니다. 기본 요소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신약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한 짝이며 사랑과 빛이 또 다른 한 짝임을 지적했습니다. 이 짝들은 주로 요한의 글들에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은혜와 진리를 말하며 요한일서는 사랑과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로 은혜이신 그분을 영접하게 하며 진리이신 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요한일서는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한 후 우리가 사랑과 빛이신 그분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계시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시고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교통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빛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왕래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이 거룩한 왕래의 산출, 곧 결과는 이 시대에서는 금능대들이며 영원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시지 않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구약에 은혜와 진리의 그림자들이 있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은혜와 진리의 실제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도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오셨는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14절은 이 성육신된 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에게 능력과 권위나 위엄과 주권이나 사랑과 빛이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은혜와 진리의 의미를 모른 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자신과 긴밀히 관련되는데 은혜는 달콤한 어떤 것이며 진리는 참된 어떤 것입니다. 은혜는 사실상 주 예수님의 달콤한 인격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충만의 체현이요 거룩한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예수의 인격은 하나님 자신의 비추심이요 바로 그분의 표현입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본질인 한편 은혜는 생명을 맛봄으로써 오는 누림입니다. 생명의 달콤함을 맛볼 때 우리는 우리의 누림인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은 본질이며 은혜는 그 누림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글들에서 확증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 아마도 이 가시는 신체적인 질환이나 결함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이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시가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의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그분의 족한 은혜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은혜란 그분의 우리에 대한 모든 어떠함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실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능력이 되실 때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는 주관적으로 우리의 누림이 되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만유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얻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누림이신 그분을 체험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십니다. 이제 진리의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진리에 대한 천연적인 관념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신약에 따른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그저 교리로 여깁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그것을 교리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진리가 교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에 대한 증명을 원한다면 진리가 언급된 여러 구절마다 진리를 교리로 바꿔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교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라. 14장 6절 나는 길이요 교리요 생명이라.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교리이신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믿는 이들의 관념 안에서는 진리가 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진리를 성실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진리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성실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있는 진리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그러한 정의들을 제쳐 놓아야 합니다. 진리는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교리나 성실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 자신에 속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은 교리나 성실로서 오시지 않고 그분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것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오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오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려진 바 될 때 그분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된 바 될 때 그분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에 대한 이러한 정의들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거의 모든 경우에 특히 요한복음 안에 있는 것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경우 두 가지를 요한복음 4장과 8장에서 살펴봅시다. 이 두 장에 진리가 언급됩니다. 주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 계실 때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에 온 어떤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자 사마리아로 홍행하여 하셨습니다. 횡로에 고나여 주님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물을 청하셨을 때 이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놀랐습니다.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몇 마디 더 질문한 후 주님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후 그 여인은 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누림받아 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계시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접촉하셨을 때 그분은 은혜와 진리의 체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또 다른 죄 있는 여인, 즉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그녀의 누림이 되셨으며 또한 그녀에게 계시되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은혜이신 그분을 영접하고 나타난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복음서들에 의하면 주 예수님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촉했던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들이 본 진리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의 풍성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영접되고 체험되고 누림받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되시고 깨달아진 바 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요한이 진리 앞에 은혜를 둔 사실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누림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주 예수님이 먼저 은혜로서 내게 오신 후 진리로서 오심을 알았습니다. 내 체험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나는 진리이신 그분을 알기 훨씬 전에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진리이신 그분을 알기 전에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의 어떠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그분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림이 깨달음 전에 온다는 것, 즉 은혜가 진리에 앞서 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만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접촉하기 위해 내적인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내적인 방 안에서 우리는 은혜나 진리가 아니라 사랑과 빛을 체험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은혜 대신 사랑을, 진리 대신 빛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은혜와 진리이신 그분을 영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에는 사랑과 빛이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와 진리의 체험보다 더 깊으며 더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인 방에서 아버지와의 교통을 갖고 사랑과 빛이신 그분을 누릴 때 우린 세상에서의 실제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은혜와 진리를 갖습니다. 아버지와의 교통 안에서는 사랑과 빛을 갖게 되지만 집에서나 직장에서는 은혜와 진리를 갖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통해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권면한 것 같은 종류의 일상생활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직장에서나 집에서 압력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리에 따라 또한 은혜의 공급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갖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상생활은 은혜와 진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서 오시고 우리가 사랑과 빛이신 그분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가는 것의 산출품입니다. 이 왕래로부터 계시록에 있는 일곱 등대들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이 하늘에 속한 왕래는 하나님의 영원한 간증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등대들과 새 예루살렘은 모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왕래로부터 산출됩니다. 이 왕래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사랑과 빛이신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갑니다. 진리.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데 있어서의 기본 요소들이 진리와 은혜라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요한복음과는 대조적으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진리가 은혜보다 선행합니다. 진리는 공급이 아니라 빛의 비침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원칙이요 본이며 표준입니다. 머리 아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언급하기 전에 바울은 그 원칙이며 본이며 그 표준인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 안으로가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삶의 그 모형, 그 본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침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주 예수의 이 땅에서의 생활로 세워진 그 본, 그 표준, 그 원칙 안으로 놓여졌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진리입니다. 은혜. 그런 표준을 살아나가려면 반드시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은혜를 우리의 말하는 것과 관련시킵니다. 이는 단지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세밀한 것들을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큰 문제에 있어서는 은혜를 갖지만 작은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은혜를 갖지만 아내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는 은혜가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기도 집회에서는 모두 은혜를 가질 수 있으나 일상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은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대화에 있어서보다 더 은혜를 요하는 일상생활의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이 방면에서 은혜를 갖는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방면에서도 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본받게 되기 위해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풍성한 공급이며 누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공급과 누림을 갖는다면 우리는 진리의 원칙의 표준에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4장에 있는 그의 권면에서 진리와 은혜를 그 기본 요소들로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 인자들, 적극적인 방면에서 이런 기본 요소들과 함께 또한 몇 가지 기본 인자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면에서 이 인자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방인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외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 접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존재 속에서 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공급이여. 하나님의 영.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 영의 인격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거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께 복종하고 귀히 여기고 존경하며 어느 때나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방면에서 소극적인 방면의 기본 인자는 마귀입니다. 27절에서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원수는 여전히 잠복하고 있으며 우리를 탈취하거나 손상을 주려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웅크리고 있는 원수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